세상살이 맑은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67번째 시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지난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맞아 한국 국립국어원이 자주 쓰이는 축구 영어 8개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해서 눈길을 끕니다. 국립국어원은 먼저 set play 또는 set piece의 순화어로 맞춤 전술과 각본 전술, 골키퍼의 펀칭은 쳐내기로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포메이션의 순화어로는 대형 또는 진영을, 매치업 대신 맞대결 또는 대진을 제시했고요. 디펜딩 챔피언은 전 대회 우승팀, 팀 닥터는 팀 전담의사, 코칭 스태프는 코치진, 베이스 캠프는 주 훈련장으로 각각 제안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지난 상반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가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 두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서적 충격이 큰 앵그리맘들이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른바 앵그리맘으로 불리는
북한이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세월호 참사로 성난 앵그리맘까지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앵그리맘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앵그리 맘은 영어인데요. 앵그리는 화가 났다는 뜻이고 맘이 엄마니까 앵그리 맘이라면 화난 엄마란 뜻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서 한국 사람들이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희생된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를 가진 엄마들의 분노가 아주 컸는데요. 그래서 앵그리맘이라고 하면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40대 엄마를 말합니다.
네, 자식 가진 마음이 다 똑같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아이들이 희생된 것을 보고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이 크게 분노했는데 바로 이런 경향을 반영한 신조어군요. 그런데 이 앵그리맘이란 말이 특별히 화제가 된 이유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앵그리맘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화제였습니다. 사실 앵그리맘에 해당하는 40대 주부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고 분노한 40대 주부들이 이번에는 어디다 표를 던질지 관심사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앵그리맘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앵그리맘에 덕을 보긴 했나요?
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거의 비슷하게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는 야당이 앵그리맘의 덕을 본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40대 주부들의 표심이 제대로 나타난 건 광역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바로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가 그야말로 압승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육감 자리 17개 가운데 진보 후보 13명이 당선됐습니다. 그야말로 싹쓸이죠.
역시 세월호 참사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본 앵그리맘들이 야,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교육 현장이 꼭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보 후보의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수 후보들이 분열한 탓도 있고요. 게다가 진보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교육복지나 혁신학교 같은 앵그리맘들의 눈길을 끄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진보 교육감이 대거 나오는데 이바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실례합니다. 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매매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세나 뭐 월세를 찾으시나요?
전세로 보려고요. 괜찮은 집이 있을까요? 두 식구인데 방은 두 개짜리면 되고요.
요즘에 방 두 개짜리도 아파트는 9천만 원 뭐 이상하고요. 빌라 같은 거는 18평이나 20평짜리도 7천만 원 이상해요.
그럼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전세는 얼마나 하나요? 6천만 원 이하로 봤으면 싶은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보다는 보통 원룸을 많이 보시죠.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걸고 보통 월세로 해요. 이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비싸고요.
그럼 연립주택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역세권으로 안 보시면 괜찮은 전세가 하나 있는데 어디 보자. 다가구 주택인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해서 깨끗해요. 18평이고요. 방 두 개에 전세 6,5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도배도 싹 했을 테니까 깨끗할 것 같고요. 멀지 않으면 집 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집주인한테 전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걸어서 15분쯤 걸리는데 집주인이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요즘 집을 구할 때 나오는 용어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이 상황극에서 중개인이 먼저 매매할 거냐고 물어보는군요.
네, 이 매매란 말은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글자 그대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중개인이 평수를 언급하는데요. 평은 땅 넓이나 집 넓이를 나타내는 단입니다. 가령 24평 아파트나 8평 원룸 등으로 쓰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평보다는 제곱미터를 쓰라고 권장합니다. 참고로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사무일도 보면서 숙식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에도 나왔던 말이고 다음에 상가주택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네, 상가주택은 주상복합 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입니다. 대개 아래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거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을 찾을 때 많이 접하는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역세권이라고 하면 기차나 지하철역 주변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데요. 대개 이런 역세권에 있는 집들이 비쌉니다.
그 밖에 상황극에서 나온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의 하나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소위 문화주택이 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음엔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낡고 오래된 집이나 건물을 여러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바꾸는, 그러니까 개조나 보수 작업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배가 나오는데요. 이건 종이 벽지 등으로 벽과 천장을 바르는 일을 뜻합니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집 좀 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시죠. 안방이 넓고 작은 방도 베란다 확장을 해서 방이 커요. 원래 저희 부부가 빌라나 상가를 지어서 월세나 받을까 했는데 주택 용자 받기도 쉽지 않고 교통이 약간 불편해서 분양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올라가셔서 집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을 익혀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을 계약할 때 쓰는 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의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최창식 씨의 질문입니다.
자주는 아닌데 차를 몰다가 속도 위반으로 어쩌다 딱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관이 딱지를 주면서 범칙금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궁금한 게 범칙금 말고 또 벌금하고 과태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체 세 말이 뭐가 다른 건가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용어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것 같던데요.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에게서 정확한 답을 들어볼까요?
네, 최창식 씨. 법률적으로 세 용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법률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출생신고를 지연했거나 구청 직원에게 주차단속에 걸렸을 경우 또는 세금을 연체했을 때 과태료가 나옵니다. 범칙금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나 부주의로 범하는 가벼운 범죄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공공장소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등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라의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형사처분입니다. 가령 음주운전과 같이 타인의 생명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경우 부과되는데요. 벌금은 분명하게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고 다음이 범칙금, 그리고 가장 가벼운 처벌이 과태료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글살이었습니다.